오늘 말씀 제목은 그날에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그들을 고쳐주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는 매일 성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인해서 거듭나게 된 애굽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그런 그날을 예고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애굽뿐 아니라 아수르를 비롯한 이런 모든 열방에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거듭나게 해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참으로 예외적이고 아주 파격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 아수르가 정말 이스라엘의 애굽과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대적들인데 그들이 이렇게 거듭나게 돼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단락을 좀 살펴보면은 이 그날에로 시작하는 다섯 개의 신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그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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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날에를 직역하면 그날에 일어나리라 이런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16절에 첫 번째로 이 그날에가 나오는데 이 그날에의 첫 번째 의미는 이 16절의 의미는 이 앞단락의 종결부예요.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이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의 그날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속하게 애굽에 임하셔서 그 애굽의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부녀와 같이 떨게 될 것이고 또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으로 인해서 그들이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16절이죠. 16절,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제 풀어놓으면 여호와께서 팔을 휘두르시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켰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렇게 권능의 손을 들어서 자신의 그 능력을 애굽에 보이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애굽이 하나님과 유다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같이 거대하고 거대한 강대국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감으로 결국 이렇게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지만, 그러나 유다는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작고 연약한 그런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애굽조차, 그런 강대국조차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이 그가 비록 초라한 처지로 감옥에 있는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9장 3절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이 주인이 보았고, 그로 말미암아 요셉이 다 일이 잘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그 주인이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모른 채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른 채 승승장구한다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또 망한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 1절은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야 헛되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1절에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이 열심히 계획을 세우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 그것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인 19장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방백들을 막 이렇게 우둔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상황을 오판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어지러운 마음, 그들에게 혼미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판단을 잘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애굽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지혜와 모든 승리의 원동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의 손 때문에 이제 애굽이 유다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 보니까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뭐 유다가 두려울 일은 없는데 애굽이 유다를 왜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유다라는 조그만 나라를 두려워하는 거죠.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으라.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 뭐죠? 애굽에 대한 심판. 그것을 듣고 이제 이 애굽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다고 할까요? 감사한 것은 이 두려움 때문에 애굽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고난 때문에 애굽이 고난으로 인해서 이렇게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그분을 이렇게 새롭게 만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축복이죠. 고난이 세상 사람들은 이게 저주처럼 생각하고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고난은 매우 영적인 것이고 아주 신비스러운 것이고, 또 C.S. 루이스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여러분, 고난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이런 선하신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원수였고 또 심판의 대상이었던 이런 애굽이 이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이제 18절부터 쭉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여러분,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할 것이다. 이 가나안 방언이 히브리어를 얘기하는데 애굽 땅에 이 다섯 성읍 이상의 어떤 곳에서 이 히브리어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게 개종하는 그런 애굽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 애굽이 어떤 데입니까? 태양신을 숭배하고 황제 사상에 아주 그냥 황제 숭배에 찌들려 있던, 그렇게 물들어 있던 그런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여기 멸망의 성읍이라고 이런 나오는데 이 멸망의 성읍이 아주 그 태양신을 숭배하던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애굽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여러분,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을 거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위한 제단, 성전은 어디만 있습니까? 원래 예루살렘에게만, 예루살렘 안에만 있는 것인데 이렇게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이런 성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변경, 국경에는 그런 기념비들이,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애굽이 완벽하게 이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성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한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애굽과 아수르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사실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이것을 또 우리에게 적용해보자면 우리 또한 놀라운 은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또한 여러분, 그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시겠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20절 보니까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고난을 받으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압박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신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부르짖으면, 여호와의 제단에서 그 하나님의 기념비 앞에서 부르짖으면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겠다. 여러분, 이 구원자, 궁극적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실 근데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이전 자기들이 믿던 애굽 신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신은 가짜잖아요, 호군인데. 그러나 이들이 새롭게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기 때문에 기도를 듣기도 하시고 응답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그렇게 부르짖으면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할 정도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어려움들을 당할 때는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애굽 백성을 징계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2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고쳐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범죄하면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영원히 버리는 게 아니고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듯이 애굽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애굽에게도 똑같이. 여러분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부성적인 사랑을 베푸심으로 애굽 백성들을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확증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근심도 하고 걱정되는 일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그렇게 만드시기도 하지만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도울 길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 그분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평안이고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애굽 국경을 넘어서 이 아수르에게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이나 애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로 확산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대로가 있대요. 큰 길이 생겨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왕래합니다. 애굽 사람이 아수르로 가고 아수르 사람이 애굽 가고 그래서 서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말씀인데 아까부터 계속 놀라운 말씀이었는데 지금도 더 놀라운 말씀인데요. 원래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굉장히 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난 그런 아주 적대 국가였거든요. 맨날 싸우고 아주 서로 힘도 세가지고 뭐 누가 이기나 하고 맨날 이렇게 약속들을 짓밟고 아주 잔인한 그런 민족들이었는데 이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이렇게 평화적인 공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이해와 민족적인 갈등을 다 내려놓고 이 여호와 신앙 안에서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이시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본 거예요. 그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그 강대국 사회에 둘러싸여서 피와 폭력으로 얼룩진 그런 세상 속에서 너무 큰 절망 속에서 메시아 사상을 이 메시아가 다시 올 것을 대망하면서 이런 평화 시대가 올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계의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군사적인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바로 이렇게 세계의 평화가 온다는 것을 또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애굽과 아수르가 그 또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서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인데 24절 25절 같이 한번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두 구절에서 이 복이라는 얘기를 몇 번 하신지 몰라요. 복이 되리니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까지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면서 복이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복을 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애굽과 아수르까지 다 이렇게 복받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애굽 사람을 향해서 내 백성 애굽이여, 내가 지은 아수르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의 모든 그런 민족들을 향해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며 구원 계획임을 또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비전, 그리고 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어떤 민족도 또 어떤 사람도 다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사랑하세요.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어떤 민족이건 어떤 사람이건 다 사랑하세요. 그들이 결국 고통받거나 멸망당한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6장에도 보면은 이게 애굽의 이방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광야에서 막 울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그 하갈을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비참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인격적인 자세를 취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약한 자들의 편에 서시고 그들을 위하시는지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약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위한 우리가 도구로 잘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서 내 백성 애굽이여, 내가 지은 아수르여, 너는 내가 지었다,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사랑의 깊이를 헤아리고 묵상해보는 그런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내 백성이여, 내가 너를 지었다, 이건 우리를 향한 말씀 아니십니까? 내 백성이여, 내가 너를 지었다, 나의 기업이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증거는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않,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보통 자기 아들은 아끼지 않나요? 저도 아들이 있는데 아들 너무 아끼죠. 셋 중에 아들을 제일 아끼는, 아, 농담인데요. 아들을 너무 아끼, 자녀들은 너무 아끼는 거죠. 근데 그걸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죠? 아끼지 않고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들 줬는데 내가 널 위해서 뭘 못 주겠느냐? 바보들아, 내가 아들까지 줬는데 뭘 못 주겠어? 모든 것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감정으로만 느끼면 안 돼요. 감정은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넘치는 사랑을 받아서 그걸 세상에 흘려보내야 돼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빛이라 그랬고 소금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괴로울 때가 있죠. 그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행함으로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럼 그런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세상에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순종할 때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날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해서 세상에 주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사랑을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시다가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